오늘 강의는 자유와 공익에 대한 건데 예전에 여기 사법시험을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고승덕 변호사의 포기가 없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을 하는 지침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 바로 T1, T2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T1, T2 사고방식을 예로 설정된 게 이제 고승덕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되게 빠른 시기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놀아도 되는데 이 사람 강박증이 있어. 자격증 강박증. 그래서 외무고시 1차를 친 거예요. 그래서 1차가 됐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고승덕 변호사가 좋아하던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을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크게 이제 소득은 없었는데 1차가 합격이 되고 2차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여자분에게 구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무고시 2차에 매진을 할 것이냐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거죠. 어릴 때 많이 봤던 이휘재가 나오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명쾌하게 나를 도와준 판단 법칙이 있다. 그게 바로 T1, T2 법칙이다. 그래서 T1, T2 법칙은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 보인다면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한 게 이 T1 시점에서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한 가지는 바로 외무고시 2차를 보는 합격하는 다른 하나는 여자를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외무고시 2차는 나중에는 못 치겠죠. 이제 사법연수원 가야 되고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외무고시 2차를 보겠느냐. 그래서 여자는 나중에도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외무고시 2차를 봤어요. 비슷한 게 처음에 사법시험을 애초에 준비했을 때 무엇을 고민했느냐. 첫 번째는 사법시험을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주위에 친구들이 하듯이 운동을 할 거냐. 이거 할 때도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시험은 지금밖에 칠 수가 없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 당시 되게 작게 뽑았었죠. 200명인지 300명인지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 엄청 명쾌하게 들리죠. 들리지만 여기에는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외무시 2차를 치고 싶다는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되는 범주를 조작한 겁니다. 여자는 나중에 사귈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에 구애하던 여성은 전 지구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여성을 사귈 수 있느냐. 그 여성은 그때 구애를 했어야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여성 더 우먼 그냥 위민이라고 하지 말고 더 우먼이라고 하고 외무고시 2차는 뭐냐. 외무고시 2차 그 사람은 외교관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이 고등고시의 이관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고등고시의 이관왕이 된다는 건 뭐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지능이 높은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만천하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고쳐서 성실과 지능을 증명한다. 이거 두 개 붙으면은 그 여성에게 구해서 그 여성의 마음을 획득하는 일은 당시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인 반면에 자신의 지능과 성실성을 증명하는 일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실제로 뭐 고승덕 변호사는 외국 로펌에 가서 일하기도 했고 자신의 성실성과 지능을 증명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도 사법시험을 본다는 것을 좀 추상화시켜서 사법시험을 추상화시켜서 출세해서 어떤 책임 있는 직,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느냐. 여기 대학생으로서 민주화 학생운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하면은 민주화 학생운동은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뭐 한 단어당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학생운동이 더 이상 아니야.
T2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반면에 출세하는 일은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출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걸 골라야 되겠죠. 언어의 범주만을 바꿨을 뿐인데, 선택지만을 바꿨을 뿐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가 없으면 불가능 없다. 정확한 책 제목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제시한 이 T1, T2 방식, 사고방식은 사기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추상화의 수준이 다르게 되면은 추상화의 수준을 다르게 조절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끼워넣을 수도 있고 적은 것을 끼워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추상화의 수준을 낮게 하고 자기가 선택하기 싫은 것은 추상화의 수준을 높게 한 게 T1, T2 방식의 트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쓸모가 없다. 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했느냐. 자유라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로서 공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서는 자유가 저울의 한 축에 있고 다른 축에는 공익이라는 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형량해서 적절한 자유의 범위를 정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의 트릭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힌 대표적인 판례로 오늘 교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한 번에 사고한다고 했을 때는 형량의 파산이라는 판단 마비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형량의 파산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에도 많은 것을 집어넣고 공익에도 많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헌법을 배워서 알겠지만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고 피해가 최소 침해고 협의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문을 보면은 대부분은 여기서 판단함이 나죠. 협의의 비례 원칙. 여기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갚지도 못할 채무를 마구 빌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비량이 쓰고 있는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오지랖이 넓고 마음씨가 좋고 사람이 이제 물렀어. 그래서 친구들이 보증을 써달라면 마구 보증을 써주는 겁니다. 연대보증을 마구 쓰는 겁니다. 최고 금색의 한변꽃도 오면 연대보증을 마구 쓴다. 그러면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거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이외의 엄청난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해서 마구 세도하겠죠. 그러면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는 판단 단계, 이 사람을 주채무자로 하는 거죠. 이 판단 단계에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끌어다 넣으면 이 협의의 비례 원칙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판단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의 마비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어보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그 다음에 야구공을 합쳐서 110센트란 말이죠. 근데 야구공보다 야구방망이가 100센트 더 비싸요. 100센트 더 비싸요. 그러면은 야구방망이의 가격은 얼마일까? 합쳐서 110센트인데 이 볼보다 야구방망이가 100센트가 더 비싸다.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사고하지 않았을 때 답은 야구방망이가 100센트 더 비싸다. 그러면은
그 야구공의 가격에 대해서 볼의 가격에 대해서 10센트를 제시합니다. 10센트를 제시하기 쉬운데 실제 이 답은 틀렸어요. 왜냐면은 야구방망이를 X라 놓고 얘를 Y라 놓고 여기가 110이고 그 다음에 X는 Y보다 100센트가 크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보면은 이 두 개를 풀어보면은 다른 값이 나오죠. 딱 안 떨어지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분석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또는 이런 문제를 내보죠. 철수와 영희를 보고 있고 영희가 경철이를 보고 있는데 철수는 결혼을 했고 경철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있느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상황에서. 이 정보만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답은, 일반적인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고 한국 대학생도 일반적인 답은, 1번, 2번,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있느냐? 답은, 오, 그렇다. 아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세 개의 객관식으로 주면은 답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영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은 영희가 결혼을 했다고 해보자. 결혼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영희는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보고 있죠. 결혼을 안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철수 결혼하는 사람인데 영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던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진술은 창인 진술이 되는 거죠. 즉 분석의 단계를 조금만 거쳐서 분석을 해보면은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인지적으로 많은 부담을 끼워넣으면은 엉터리 답을 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어떤 언어를 다룰 때 자유나 공익과 같은 언어를 다룰 때 저울에 놓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주 잘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범주의 추상화에서 트릭을 범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때려박아서 자기는 잘 저울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야구공의 가격을 추측한다거나 아니면은 과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있느냐에 관한 판단과 같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공익이라고 했을 때 자유와 공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눠준 자료를 보면은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익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학생의 수학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중구난방.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때려박았을 때 협의의 비례원칙에 때려박았을 때 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협의의 비례원칙에서 보통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을 합법화했을 때 불법화했을 때 간통을 지금 불법화하고 있으니까 불법화했을 때 침해되는 권리 그 다음에 증진되는 공익 이걸 막 나열을 한단 말이죠. 나열을 많이 해요. 나열을 막 하고 하면은 자 이제
간통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그 사람은 나열한 중에서 이 침해되는 게 크다, 상실이 크다, 상실이 크다 이래서 내가 가중치 곱하기 100하고 나열도 되게 열심히 해. 나열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합헌이다. 간통죄라는 건 합헌이다. 그러면은 얘는 나열을 조금만 하고 얘는 나열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막 강조를 막 하는, 힘주어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사소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과대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보고 있는 목록들은 똑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위헌을 제시한 그 재판관들도 이 사람들이 제시한 이 목록을 안 봤을 리가 없죠. 같이 결정하는데, 합의해서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도 안 봤을 리가 없죠. 다 둘 다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합헌이다 이렇게 났어요. 나면은 우리가 법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학은 학으로서의 일정한 분석 절차가 있고 그 분석 절차를 따라서 논증이 올바르게 되느냐, 엉터리로 되느냐 이런 걸 판별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 절차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열심히 헌법을 배워가지고 재판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다퉜더니 결론은 목록을 다 제시하고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야, 그걸 금지시키면 너무 심하잖아. 에이, 그게 뭐가 심해? 이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 말이다. 그 법률가가 하는 말이 심하잖아. 이게 뭐가? 위헌, 합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느껴요. 불만을 느끼는데 실제로 모든 어떤 법학 이론이나 법률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한국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좀 더 명료하게 사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이 편이면 이걸 갖다 막 제시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으면은 이걸 막 제시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한 형량의 파산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자유와 공익이라는 게 문제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형량을 하다 보니까 야, 정치적 표현이 더 중요하지. 시국선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정치적 표현이 더 중요하지.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하지.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교원들에게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끌리는 쪽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이걸 강조한다, 이걸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방식은 미개하다, 바바리아는 뜻이다. 그래서 이 미개함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일단 자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헌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기본권에 관한 그 장들을 보면 이 자유는 영어로 번역하면 리버티거든요. 리버티인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프리덤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언어의 차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프리덤은 실존적 가능성, 실존적 가능성.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을 때 실존적 가능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리버티로 제한된 자유는 한정적인 기본권들의 목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걸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마치 자유라는 것이 일단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공익이 있으면 뭐 공익 때문에 이건 제한하고 저건 제한하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본금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이 자유를 프리덤으로 생각해서 어떤 자유의 총량을 제일 크게 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총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일단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유라는 것은 X 주체가 Y를 함에 있어 Z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형식적인 개념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단히 다양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개념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다양한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끔 못 뺏게 한다. 길거리에 끔을 못 뺏게 한다. 자,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국가보안법에 어긋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껌 많이 씹어요, 제가. 껌을 많이 씹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껌을 땅에다 뱉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정도는 0이다. 껌은 엄청나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니까 전 생애를 따지면은 엄청날 것이다. 그럼 자유를 크게 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두고 껌 못 뺏게 하는 것은 이제 배금해가지고 껌을 아무 때나 직접 뺏게 하면은 자유가 크게 되는 것이냐. 또는 교통 질서를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기죠. 그래서 파란불인데 분명히 파란불인데 건너려고 하면은 밤이면은 차들이 쌩쌩 다닙니다. 그리고 쌩쌩은 안 다녀도 잠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슬금슬금 지나가요. 다들 엄청난 그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파란불에, 횡단보도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에도 차로 건너가고 싶다는 이 욕구를 느끼는 거죠. 욕구를 느끼면은 이 교통신호 때문에 자유가 엄청 제약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에르토리코와 영국을 비교했을 때 푸에르토리코에는 교통신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영국에는 교통신호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정치적 자유는 영국이 더 많다. 자유의 총량은 어느 나라에 더 많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껌 뺏는 자유, 행위의 개수를 뭐 자연적으로 세가지고 몇 번 행위를 못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본권적 자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자유를 우리의 욕구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심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그 논산훈련소 소장이 와가지고, 이제, 훈련병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정훈 시간이었죠. 정훈 시간이 되게 많은데, 훈련소가. 정훈 시간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민간인이었을 때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평생 불평불만 하면서 살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감격하게 된다.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야간 행군을 하는데 그때 그 초코바를 다 안 먹고 주말에 하나를 숨겨놨어요. 쥐 끓는다고 숨기지 말라 그랬는데 숨겨가지고 그러면서 먹는데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심포도라는 거는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다가 따먹지 못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조정한 거죠. 조정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장애를 느끼려면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욕구가 있고 욕구의 충족 정도 자유롭게 충족하는 정도를 자유의 총량이라고 보면은 욕구를 만약에 억압해서 없앤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금기처럼 다뤄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겠죠.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억압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주체가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데 그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을 충족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적 자유다. 헌법적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걸로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가 가볍습니까? 껌 뱉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껌 뱉을 어떤 실존적인 가능성 여부가 있는데 마치 리어왕의 땅처럼 이렇게 있는데 공익이 들어오면 아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공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 훨씬 더 확정된 중요한 자유다. 이 중요한 자유 오늘은 자유보다는 공익이 주제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동할 능력과 그 다음에 자신이 성관을 형성하고 수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능력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자유이고 기본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죠. 뭐 성관이라면은 conception of good인데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한 축에 있으면은 여기에 형량의 대상이 되는 공익이라는 것도 그만큼 좀 비중이 있는 애여야 되겠죠. 비중이 있는 애여야 되는 거죠. 그냥 이 공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프리퍼런스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수 국민들이 원한다. 다수 국민들이 공통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프리덤으로 보면은 다수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제약되라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만큼 비중이 커야 된다. 커야 되는데 아무 선호나 다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는 어릴 때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금지하자라는 것은 그냥 상식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왔는데 만약에 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를 혐오한다. 매우 혐오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혐오감과 우려와 불안과 걱정, 증오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이것을 영국의 철학자 로얼드 데블리는 상식적인 대중의 격렬한 혐오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격렬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 격렬한 혐오감이 공익에 일단 포함되고 계산은 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공익에 이 격렬한 혐오감을 충족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애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합당하지 않은 욕구는 헌법기관 또는 국가 공동체가 충족시켜줘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면 그 의무도 없는 것을 끌어들여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싶다. 그래서 몰카를 연예인 가는 곳만마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파라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파라치 행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연예인의 속속들이 다 알고 싶다. 화장실 가는 모습까지 다 알고 싶다. 그거 했을 때 그 욕구는 공익에 포함되는 것이냐. 일단 포함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욕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은 그걸 보장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애초에 포함조차 될 수 없는 거죠. 살인은, 살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금지한 형법의 정당성을 따질 때 우리는 살인을 하고 싶은 자의 욕구 충족 자체는 계산해서 고려조차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계산해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 선이 있을 것이고, 그 선을 어디서 그을 것이냐, 어디서 그을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석은 바로 헌법적 가치의 정합적인 해명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지, 그냥 다수가 원하니까 번들하게 이름을 툭툭 붙여가지고 와구와구 다 집어넣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와구와구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 사건은 조직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교사들의 이름으로 일종의 연설을 해서 깨알같이 이름만 적어가지고 성명을 발표한 거죠. 성명 내용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고 교육을 너무 경쟁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사과를 하고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와 2심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일 핵심적으로 적용된 조항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제1항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 외의 집단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야, 그러면 야유회도 못 가는 거냐. 공부 외에 집단적인 야유회도 못 가고, 뭐 설날 윷놀이도 못 하냐? 뭐 이렇게 되니까, 제안을 시켰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다, 이렇게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하고 이심 법원이 유죄를 내리면서 한 건 뭐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었고 직무 전념 의무도 해태했다. 왜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니까 당연히 공익에 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그것도 공익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많은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이제 이 사건 동종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피고인별로 묶어가지고 사건이 되니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하여튼 지금 알기로는 아마 80대 20 정도로 유죄 판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였고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실정법 규정을 위배했느냐, 이걸 맨 처음에 1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제 해석론적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 규정은 제가 거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인데 그걸 위배했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자유연산기법에 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육자들이 말이야 파당적인 견해를 발표했으니까 교육의 중립성에 어긋났지, 이렇게 3단 논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중립성,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크게 하면 마치 여자와 사귄다 이렇게 크게 하면은 개념의 조작적 트릭이 발생하듯이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기본법 1조에 보면은 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 교육제도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교육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면 교육의 중립성은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당가도 당원으로 가입해도 당원교육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은 말이 안 돼요. 즉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아니죠.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은 단지 학교 외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또 둘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라고 대법원 판결이 밝힌 바가 있어요. 즉 적극 활용이라는 행위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교육제도라는 국가가 맡은 교육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국선언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 요소만 있는 것이지 교육제도를 활용한 게 없죠. 사람들은 신분과 그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동시성만 있었지 교육을 활용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집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세도 안 주고 월세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청구 소송. 그럼 판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중립성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제도를 이용한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즉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임하여 직무에 반하여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당파의 편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권리 찾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특히 교육기본법 14조 4항에 보면은 이 중립성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승동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한나라당이 나쁘니 민주당이 나쁘니 이런 이야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시국선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교원노조법에도 봐도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방금 한 게 교육기본법 그 다음이 교원노조법. 그래서 이 노조법이 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써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야말로 교원들이 그렇게 당파적인 견해를 어디서든 밝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핵심적인 법률 아니냐, 실정법 아니냐. 그래서 뭐 위헌 법률 심판을 하든 말든 일단 법원으로서는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은 정치 중립성에 반하고 교원노조법을 어김으로써 너희들에게 실정법상 부과된 정치 중립성에 반하는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반하고 공의에 반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했으므로 공무이해의 일을 집단 행동한 것이니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다. 정치 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유죄 판결을 낸 판시들이 아무런 논증이 없습니다. 정치 활동에 해당된다. 시국선언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을 그냥 단순히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언어의 트릭을 유예라고 했죠. 그 20세기 미국 법철학계 거두 중에 한 명인 론 풀러는 만약에 기차 정거장에서 잠자는 사람한테 5불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률이 있을 때 그 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기차 정거장에서 노숙자 이야기하는 거죠. 잠자고 이불 깔고 들은 코를 벌고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을 5불 벌금형에 처한다. 근데 그 경찰관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다. 변호사인데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기차가 10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졸고 있었다. 또 자고 있었네. 자고 있었으니까 기차 정거장에서 자고 있는 사이니까 5분에 차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법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잔다라는 의미는, 잔다라는 의미는 자연적으로 그 잔다에 포섭될 수 있는, 문헌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체계 내에서 그 법의 목적과 체계와 입법 연역과 이런 걸 따져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단어는 일상 언어 맥락에서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친구 정치학과 같다 뭐 이러면은 너 그러다 나중에 정치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민주노총 법률원에 갔다. 너 정치에 관심 있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보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의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 정치할 거냐 나중에? 선출직 공무원에 공무원을 출마한다는 뜻이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사내에서 연출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승진을 막 잘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보는 데서는 엄청 싸바싸바하고 막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밑에 사람들한테는 되게 함부로 대하고 실제 자기 일도 처리 못하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연출을 엄청 잘 탄다. 야, 저 친구 사내 정치 기술이 탁월해 라고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과 근무 순수를 쓴다는 뜻이죠. 또는 투표 행위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의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공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기본권을 행사해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가정 내에 일어나는 가사노동 부정도 정치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억압구조에 대한 질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모든 사적 행위자들의 행위까지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정치 행위의 개념은 하나가 서로 이렇게 딱 일치하진 않지만 선출직 공무원 출마 행위 그리고 사내 정치가 탁월하다.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공무술수. 근데 사실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는 행위도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의 충돌과 관련이 있죠. 서로 겹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행사,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공공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이거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여성들만 명절 준비를 하는 것도 정치적이다. 가족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라는 말을 다 쓸 수 있었어요. 일상적인 문헌에서 정치라는 말을 다 쓸 수 있었다고. 그랬을 때 교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명절에 추석 준비를 여성 혼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도 정치적이라는데 또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투표 다 하잖아요. 투표 행위는 가장 정치적인 기본권이죠. 투표 행위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사람, 투표는 그러면 새누리당도 좋고 민주통합당도 좋고 다 좋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좋네 좋아라고 하면은 그건 기권표가 되죠. 그럼 기권만 해야 되나? 그 사람들 다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어디 긋느냐? 가족 유사성을 가진 이 정치라는 단어에 어이쿠 방파적인 견해를 쟁점이 첨예한 사람들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네. 어이구 정치다. 어이구 정치 활동했네.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너희 딱 걸렸어. 정교조 딱 걸렸어. 그러면은 투표할 때도 잡아가지. 너 정치했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시민단체의 활동가에게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군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기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근데 다음날 또 시민단체가 어떤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쟁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 근데 국민주택 건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서 악화적으로 의견 대립이 첨예했어. 근데 이 시민단체 간사가 의견을 발표했단 말이야. 어제 정치 안 한다고 했더니 오늘 정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자는 바보인 거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그 정치한다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정치의 의미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물어서 그렇게 답한 것이고, 오늘 자기가 그 시민단체 간사를 공격했을 때의 너 정치 안 한다니 정치하네 그 뒤에 후단의 정치라는 의미는 세상의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정치 개념을 쓴 것이죠. 이렇게 정치 개념을 마음대로 점프하면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 이상한 일을 이 시국선언 판결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해놓고, 즉 임의적으로 일상용어에 쓰이는 가족 유사성을 가진 부획되지 않은 많은 정치라는 개념 중에 하나를 채택한 뒤에 그거 딱 끌렸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표 행위를 한다고 딱 끌렸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과연 여기에 논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잔다고 하는 거, 기차 정거장에서 잔다고 했을 때 잔다는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실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될 것이다. 체계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재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급심 판례 중에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해가지고 판결을 한 하급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이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데 그 당사자의 아버지인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주민등록도 옮기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은 원래 그 사람 살게 해주려고 이제 임차 계약을 한 것인데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여기서 임대주택법상 이 임차인이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인과 특히 달리 이야기하려면 딱 어떤 논거가 있어야 된다. 논거가 없다면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임차인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인과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 즉 예를 들어서 스폰스가 있다. 스폰스가 있어서 젊은 여성을 스폰스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그 아저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그 아가씨다. 그 아가씨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서 임차인, 법률적 임차인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활동이라는 개념을 다른 실정법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 자료에 나와있듯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표제로 65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참가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 전부 선거하고 관련된 거고 정당하고 관련된 거죠. 정치단체 결성에 관련된, 즉 어떤 구체적인 그 공직 출마,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해가지고 권력을 얻는 행위에 지지하거나 반대를 표명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에서도 다 정당 조직 확장, 목적 달성, 정치단체 지지 반대, 낙선 뭐 지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노동조합법입니다. 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교직원 노동조합 등에 관한 법률이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못한다 하고 규정한 건데,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예전에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12조 구노동조합 제12조에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 징수할 수 없고 노동조합 자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즉 이것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정당의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못하게 했어.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 없어지고 나서 교직원 노동조합을 허용하게 되는데, 야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일반 노동조합에는 있다가 없어진 거 교직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투표까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맹박이가 싫어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갑자기 뚱딴지 같이 보게 하는 것은 스폰서 받고 있는 어떤 거주자를 임차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의 체계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치 활동에 해당된다, 정치 중립성에 반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거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아예 실정법 문헌의 체계적 해석을 생략해버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뭔가 당파적인 대립이 있는데 어느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활동 금지니까 정치중립성에 어긋나네. 공무원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판사들의 통념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은 판사들의 통념이나 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 위반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는 헌법상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할 때,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할 때 그때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1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밝히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일단 형량의 대상에 포함되는 공익에 올려는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과연 공익에 저울 위에 올려질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